창세기 3장 16절에서 15절에서 19절까지 봅시다. 21절까지 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21절까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나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들은 먹지 말라 한 나무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큼키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너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근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알아낼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내려주신 약속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기적 저런 기적 그런 거 붙들다가 우리는 엉터리 하나님 잘못된 하나님을 추정하기가 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의 속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모른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의 말씀을 약속을 우리한테 앞에 내놨는데 왜 우리가 그걸 모른다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뭐 안 믿겠다. 난 거부한다. 뭐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뭐 누가 봤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 수 있어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약속했습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싸우고 결국은 여자의 후손이 이기는 쪽으로 세상을 몰고 나가겠다. 그걸로 벌써 결정 났습니다. 땅땅땅 쳤습니다. 이미. 예. 더 이상 수정도 안 되고 수정도 불가합니다. 변경도 안 돼요. 그래 오늘 본문에서 제가 말씀드려야 될 남자와 여자에 대한 친구들도 이미 땅땅땅 결정나버렸습니다. 수정이 안됩니다. 좀 봐줘서 이것도 안됩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 저녁에 해가 지게 되어있어요. 예. 해진 그 해가 지면 다음에 뭐 해가 뜨게 되어있습니다. 우주의 질서입니다. 우주의 질서가 어떻게 우리가 화소에 한다고 바뀔 수가 있습니까? 결정된 거죠. 이 태양의 움직임이 결정된 것처럼 마찬가지로 인생의 운명도 이미 결정난 겁니다. 자연의 질서 속에 포함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들이 풍선을 가지고 애들 풍선 가지고 놀다가 그만 잘못해가지고 뻥 하고 풍선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애가 웁니다. 아, 애가 운다고 해서 터진 풍선이 다시 조립됩니까? 다시 공기야 모여라 풍선아 다시 애 끄서 돌아가라 이렇게 해서 다시 풍선이 동그라야 됩니까? 애가 울든 통곡을 하든 풍선은 터진 거예요. 이걸 우리는 터진 풍선으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만인 겁니다. 그래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안 죽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오래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한 해답은 청사진은 설기도는 이미 창세기 3장에 그 밑그림이 다 결정되고 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소연하고 통곡한다고 해서 질서가 바뀐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잘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만 아까 권사님 기도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뜻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뜻이 뭔지를 몰라서 문제예요. 저요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뜻이 뭔데 그건 제 모르고지요. 그건 제 모르죠. 모르, 그러면 뭐냐 말이죠. 뜻대로 살겠다 한다면 그 다음부터 해야 될 할은 그 뜻이 뭐지 하고 뜻을 아는 데 매진해야지. 뜻대로 살게 해주소서.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알게 해줄까? 쉽습니다. 부담됩니다. 좀 이따 배우겠습니다. 그럼 앞에 있는 건 뭐냐. 오늘 오늘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것은 변경될 수 없고 변기할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의 운명이니까 우리가 미리 우리의 운명을 미리 알았다는 그것만 해도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걸로 여기시고 더 이상 다른 욕심은 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오늘 징벌에 남자에게 징벌을 주고 여자에게 징벌을 주는데 이 징벌 또 이미 결정된 거라고 방금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이 어떤 식으로 결정됐냐 하는 것은 처음에 창세기 3장에 애초에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되죠. 그 창세기 2장에 보면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은 정녕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것도 변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6절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죽는다 라는 그 징벌 안에 뭐가 들리느냐, 죽는다, 너는 죽는 거야 라는 징벌 안에 뭐가 되느냐 하면은 여인아 너는 남편한테 지배를 받을 것이고 애기 놓을 때 해산은 고통이 있을 것이라도 포함되어 있고 너는 정녕 죽는다 안에 뭐가 포함되느냐 하면 남자야 아담아 너는 힘들게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고생고생 해가면서 겨우 네가 밭에서 나는 채소 먹고 살다가 결국 네가 다시 허로 돌아간다 이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행복해 사느냐. 여기서부터 자기 씨를 출발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내가 어떤 식으로 살다 죽지, 내가 어떻게 죽지, 죽는 쪽에서부터 다시 나를 차올라서, 나를 되풀이해서 나를 봐야 진정 내가 누군지를 보인다, 이 말입니다. 내가 왜 죽어야 되고 내가 죽을 때까지 어떤 죽음의 흔적을 가지고 살다가 어떻게 끝나는가 라는 쪽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진정한 인간이 뭐며 나는 누구가가 밝혀진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로 차올라오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저 하는 모든 행동들은 일종의 그 흉내거든요. 세상의 눈에 보이는 모방하는 겁니다. 근데 흉내 내고 모방한다고 해서 그 모방의 힘이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흉내를 잘 내고 모방을 잘 하고 여러 가지 뭐 생명나무 있으면 뭐 생명나무 비슷한 걸 만들고 과학을 발전시키지만 그것이 이 징벌을 절대로 바꾸치기는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양 죽는다 했으면 그만 죽는 걸로 여기 주시면 매미야 편안하면 이미 우리 운명은 죽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죽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 뭐 예수님처럼 모방해서 사는 쪽으로 나가려고 그렇게 모방과 흉내내는 짓은 하지 마세요. 힘을 빼버렸어요. 아예 그 번지점프 차는 것처럼 하고 두 팔을 벌려버리고 인생을 죽음에다가 내맡겨버렸어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는 보배로운 기름보다 나았고 죽는 날이 출생함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자취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이 결국 이와 같은 일이 됩니다. 산자가 이 의짐에 유심하이로다. 산자는 이짐에 유심히 바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취집에 가는 것보다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자취집에 가는 것보다 나았다 했습니다. 성경에 전도서 7장 1절에서 2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주제 파악을 알려면 초상집에 가라. 그렇게 되면 네가 출생한 날보다 오히려 죽는 날을 더 그리워할 것이고 손꼽아 고대할 것이다. 이거 얼마나 획기적인 인생가입니까?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인생관처럼 허무주의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자기 인생에 자신이 있었으면 죽어도 좋다는 이 말이 예,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왜 이런 성도가 무엇을 믿었기에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빠삭하게 알았기에 이런 대담하게도 내가 죽는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할 정도로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자신있게 알았기 때문에 죽는 것도 겁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아담과 하와는 이러한 징계를 받고 어떠한 생각, 어떠한 자신감을 가졌겠습니까? 아담은 여기 19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여기서부터 아담은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았고 자신감을 얻던 겁니다. 분명히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대로 아담이든 하와든 선악과와 관여된 사람은 다 죽습니다. 여기 징벌 내리는 것도 여자에게 징벌 내리는 것도 네가 선악과 따먹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남자에게 징벌 내는 것도 내가 너들을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그 저주받은 땅 때문에 고생할 것이다 이랬다가 모든 것이 선악과와 연관되어서 다 지금 저주를 받고 결국은 죽습니다. 죽는 마당에서 왜 아담은 키도 죽고 아내도 죽는데 죽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왜 너는 살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자신감 무슨 진리를 알았기에 뭐를 눈치챘기에 이렇게 자기 아내 이름을 생명이라고 지을 수 있었습니까? 단순히 우리의 운명은 죽는다 자연은 고정되었다 이렇게 해버린다면 창세기 3장에서 더해서 성경은 나가지 않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2장, 3장 끝이에요. 그럼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뭡니까? 죽기는 죽는데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쫙 펼쳐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믿는 자의 자신감 아니에요? 믿는 자의 자신감. 예? 세상은 돈 주고도 못 바꾸는 자신감이잖아요. 바로 이거구나 알죠? 사도 바울의 소원이 뭐냐? 죽는 거였습니다. 내가 죽는 것과 사는 소에 끼었지만, 내 소원은 차라리 이 몸을 떠나서 죽는 것이 소원이라 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그거 하는 것이 소원이라 했습니다. 뭐를 눈치채고, 뭘 알았기에 그렇게 대범한 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담기는 약속의 의미를 알았던 거예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우리도, 이미 우리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다 같이 죽습니다. 뭐 늙은 분만 죽으러 가신 게 아니고 어린 애들도 결국은 죽습니다. 자꾸 밀리죠. 이 사회는 자꾸 미는 세력이 있고 밀리는 세력이 있습니다. 미는 세력은 커가는 애들 점점 육체와 정신이 커가는 애들은 이 어른들을 밀어냅니다. 지금 그 음반 시장의 판매 소비 주체는 청소년들이에요. 도로토가 인기해봐야 판 몇 장 안 팔립니다. 그런데 노래 거치도 않은 노래, 희한한 노래. 예? 난 알아요. 이상한 노래도 아닌 것 같은데 뭐 200만 장. 이거 한국만 이런 병이 드는 게 중국까지, 대만까지. 한륙해가지고. 난 뜨신 바닷물을 한륙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한국의 유행하는 대중 엔터테이너, 대중 그런 노래가 뭐 유행이 돼가 난리야 중국에. 한국 아들만 이상하더라. 뭐 온 세계 다 그래. 이 젊은 애들이 기성세대를 밀어내고 있어요. 예. 거기에 죽을 자는 죽으라 이 말입니다. 밀어내고 이 사람들 한쪽에 몰려가지고 또 옛날 노래다. 낭만을 위해서 그냥 듣고 이거 아직 안 했단 말이죠. 이처럼 이게 자연 현상입니다. 이걸 섭섭하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이 세대의 주인공들은 지금 커오는 애들입니다. 그런데 걔들도 나중에 얼마 안 돼서 걔들도 아름다움이 사라지고 걔들도 늙지요. 그래서 명절날 오랜만에 촌에 친척 만나면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야, 니 왜 이렇게 늙었노? 예. 아, 니 많이 변했대. 니 흰머리 가 많이 쉬네. 니 왜 이렇게 늙었노? 뭐 안 늙을 수가 있으면 그래. 마냥 걔, 애로 클 수 없잖아요. 이처럼 이 우리의 운명이 이미 밀리게 돼 있고 죽음으로 가게 돼 있는 것이 우리의 이 질서인데, 자연 질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라, 단순히 그냥 희망사회라서 그렇게 불렀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뭐냐? 그것은 바로 자기 아내 안에서 뭐가 있느냐 하면, 장차 우리가 어떻게 해서 생명을 얻느냐가 그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내가 받는 징벌, 재밌죠? 아내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데, 아내가 받는 그 징벌 모습 하나하나가 장차 죄인들이 구세주가 왔을 때 어떠한 마음 자세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남편 되시는 구세주를 모실 건가 하는 것을 자기 아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가지고 다 보여줘.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 아내가 받은 친구인 동시에 자기 아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계시를 보면서 우리 희망이 있다. 우리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 남자가 아니라 여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남자는 뭡니까? 남자는 역할이 있어요. 남자 역할이 있습니다. 뭐냐, 이 땅에서 저주받아서 고생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담이 받은 거 있죠.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그로 인하여 너는 조시도록 수고하고 땀 흘려서 일하고 고통스럽게 고생스럽게 살아갑니다. 이것은 누구를 대항하냐면 우리 인간, 죄를 짓고 난 뒤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대표한다고 한다면, 그런 인간이 생명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생명을 진짜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데는 아내와 같은 그런 마음 자세로서 우리가 이 저주로부터 풀려날 수가 있는 겁니다. 죽어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 이름을 생명의 산자의 의미야. 산자의 의미, 산자 아비는 없어요. 산자의 의미야. 모든 생명이 있는 자의 조상이다. 조상이 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와가 어떤 징벌을 받는가 한번 봅시다. 하와가. 그때까지는 하와가 여자지요. 여자가 어떤지를 16절에 보면, 여자에게 이시다. 네가 내게 해산한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냐. 여기 남편 자리에다가 이 장차 오실 예수님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세요. 그리고 이 여성을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수님의 아내로 한번 전환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하면은, 예수를 남편에게 복종하고 다스림을 받는다는 이 자체가 죄의 징벌인 동시에 사실은 든든한 남편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장치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하와가 그저 아담이 흙이니까, 자기는 흙에 불과하니까, 거기 19절 보면 아담이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세워주는데, 그게 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름이 아담인데, 흙의 입장에서 봐서는 희망이라 하는 것은 여자의 후손에게 나타날 그 생명, 우리 저주케 한 뱀을 이기고 다시 저주에서 복을 받거든, 그 여자의 후손에서 이라여 야기된 생겨난 그 현상에다가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달리 어떤 희망이라는 게 없거든요. 자, 그렇게 볼 때 그 여자는 이제는 하와죠. 이 생미라 하는 것이 이 지상에서 어떤 모습, 그 생미라 불리는 아내가, 여보 생명아, 생명이 남편 되는 내한테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 남자 여자 합해서 하나님의 약속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남편한테 복종당하잖아요. 남편에게 복종당한다. 그리고 애기 낳을 때 애기는 여자의 후손이니까 애기 낳을 때 후손을 낳을 때 그 고통스럽고 그러면 그 아내가 여자라는 것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애기 낳고 고생하는 그 모습 전체를 가지고 무엇과 비교하느냐 하면은 옛날에 죄 짓기 전과 하면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죄 짓기 전에. 죄 짓기 전에는 내 아내가 저런 고통을 당하고 죄 짓기 전에는 내 아내가 저렇게 남편한테 복종 안 해도 되는 그런 입장이다. 그런 입장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오고 난 뒤에 이러한 남편한테 지배를 받고 애 놓으면서 해산하는 고통을 하고 키우는 데 고통을 당하는 이러한 모든 자연 질서 이 질서와 하나님의 주신 새로운 생명의 약속과 이렇게 같이 한 덩어리가 되어가지고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냐 하면 바로 예배소서에 나온 이야기예요. 지금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게 볼 때, 그런 남편의 입장에 볼 때, 자기 남편한테 매이고, 남편한테 지배받는 그 아내를 힘센 남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농락하겠습니까? 가지고 놀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무시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지요. 예.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준다고 더욱더 사랑하지요. 나는 니처럼 언제 그런 마음 언제 갖는가? 나는 니처럼 그러한 고통을 언제나 가져볼까? 잘하다 아내야, 훌륭하다 여보. 예? 그런 자세가 되는 거예요. 바로 남자가 살 길은 여성에게 배우는 길밖에 없어요. 저 여성 옹호를 한 줄 압니다. 예? 허기라는 남자가 살 길은 하와라는 생명에게만 길을 걸었단 말이죠. 여자에게 배워야 돼. 뭘 배워야 됩니까? 남편한테 복종하는 그 자세를 배워야 돼. 남편한테 복종할 수 있는 그 자세. 예? 교회 와서 주님한테 복종하는 마치 여자가 남편한테 매여 살듯이 교회가 주님한테 매여 사는 그 자체를 교회가 배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희망을 가졌던 것이고 소망을 가졌던 것이에요. 예? 그 아내의 그 모습을 통해서 죽어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진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남자들이, 남자들이 여성을 이해하지 못한 가장 원인은 아기를 놓아볼 경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기를 낳아볼 경험을 못하는 겁니다. 여성의 입장에서는 아기를 낳는 그 고통과 키우는 고통 가운데서 그 고통 가운데서 이것이 순전히 내 죄값만은 아닌데 이게 이 분명히 남편의 저질에도 이 포함되어 있는데 네? 남편의 욕구와 욕망도 죄성도 포함되어 있는데 왜 죄는 같이 지었는데 당하기는 왜 너 혼자 당하냐 말이야. 꼭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내 혼자 희생하는 기분이 들 거예요. 바로 그것을 그 희생하는 고통 아픈 고통을 남자들이 비록 고통은 안 당하더라도 여자를 통해서 지 죄값을 그래서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저렇게 희생하고 호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남자 입장에서 여자가 이해 안 되는 것은 그렇게 남자한테 당하고 그렇게 남자한테 구박을 받았으면 할 때를 찾아보려고 이혼하지. 그럼 뭐 그리고 하고 난리냐 말이죠. 예? 아, 처졌던 잘도 혼자 잘 살더라만 왜 혼자 못 살아? 예? 용감하게 난 니도 니고 나고 뭐 헤어져보고 예? 여자끼리 같이 여자끼리 모이는 카페나 여자끼리 모이는 거 다 가가지고 저끼리 사면 되는데 왜 그렇게 그리고 송어까지 허벅지를 찌른다는 뭐 옛날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왜 그렇게 하냐 말이죠. 그리고 남자에서 더 이해 안 되는 것은 남자라 하는 것은 한 여자를 만족 못합니다. 여러 여자를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그것도 같이 걸치는 것도 골치 아프고 옮겨 다니면서 할 때 좀 남자답고 남자가 한편으로 살면서 이런 즐거움도 있어야지 우리 한 여자만 그래서 즐거움을 찾냐. 나 여자가 세입이 됐는데 이 여자 하면 다음 이 여자 옮겨가면서 해야 그게 남자답게 살아온 인생에 사는 보람이 있지. 남자들은 이걸 그냥 바람 피우든 안 피우든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있습니다. 내 아주 오늘 너무 심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 다 갖고 있다고 단정을 해버렸는데 다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윤리 도덕상 지금 꽉 하고 지금 깨물고 참고 있는지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남자 심령 같으면 다 그랬는데 왜 여자들은 왜 바람 피우면 같이 바람 안 피우냐 말이죠. 아, 죽자 사자 그 남자 왜 한 남자에게만 목이 매느냐 목이 매느냐 말이야. 그 내 품에 얼굴을 붓고 나는 울고 싶으라. 울기만 개그도 울어 밖에다가 또 남자 하지. 왜 그 내 품에 안개가 울고 싶기는 뭘 울고 싶어. 다 이 뭐 남자 한두 명인가 많은데 그 내 앞에서 왜 내 작아지는가. 왜 자 키워져서 작습니까. 왜 작아지냐 왜 작아져요. 왜 자꾸 쭈그러나 마죠. 예? 그렇게 뭐 남편 없을 때는 큰 소리 치면 남편 들어오기만 하다가 가다가 막 남편 들어오면 황송해가지고 이제 들어와야 하고 왜 그렇게 저자세가 내가 살아가느냐 말이죠. 그런데 그 저자세가 하나님의 징벌인데 그 징벌을 징벌 받는다고 우리가 남자가 놀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배울 점이에요. 놀릴 점이 아니고 나는 왜 주님 앞에 저자세가 안 되는 저런 마음이 안 되느냐. 이게 바로 자신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해놓고 어떻게 하면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나 죽음에서 영생이 이어지는가. 그건 죽어가면서 우리가 병에 대해 숙제입니다. 죽어가면서 하루아침에 선악과 따먹었다 캣 죽는 게 아니고 선악과 따먹고 죽는 것은 맞아요. 죽음 안에 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도 알 수 있는 기회까지 부여되면서 죽어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할 만한 그런 기회도 부여되면서 가운데 죽는다고요. 그래야 죽은 다음에 하와 생명이죠. 죽기는 죽지만 생명이잖아요. 끝으로 한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30편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이 되면 기쁨이 오르다. 내가 형통할 때 마귀를 영영히 유동치 아니하라 하였다. 인생이 변해요. 인생은 웃을 때 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보면 그래도 영영히 유동치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울 때 막 죽고 싶고 웃을 때는 오래 살고 싶고 그거 변화되는 그걸 믿을 게 아니고 울 때나 웃을 때나 항상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가 죽는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산다는 사실 이것만큼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배우느냐 바로 남자는 여자를 통해서 그걸 배워야 돼요. 여자를 통해서 저 마음 저렇게 내 먹도록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한 남자에게 매여서 죽도록 그것도 미움을 당하면서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저 여자의 마음, 저 여성의 마음 바로 여성의 후손 바로 그게 바로 예수 희생적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다. 우리는 곧 예수의 마음을 여자의 고통 속에서 우리는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징벌받는다고 기분 나쁘게 여기지 않으소서. 징벌이 있고 우리의 복음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있다고 끝받아 지내지 말고 우리는 낮은 자의 모습을 여성을 통해서 배우고 남성의 고생을 통해서 주님의 고생한 것을 배워주는 여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